자, 오늘 우리 계속해서 전도서 말씀을 이어서 보는데요. 네, 오늘은 전도서 이제 4장에 저희가 이제 와 있습니다. 전도서 4장입니다. 전도서도 말씀드리지만 주제는 뭐 그렇게 큰, 그러니까 어려운 주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큰 맥락에서 뭐저이 얘기하고 싶은 목그 어떤 그 주제, 이것은 굉장히 단순하고 분명한데, 그런데 그 구절구절에서는 우리가 또 생각해 볼 것들이 또 많이 있는 그러한 책이 전도서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에 우리가 인생이 뭔지, 우리 사는 게 뭔지, 이런 것들을 또 조금 더 많이 음미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4장에서도 계속해서 인생이 참 허망하다, 이 얘기를 이제 하는데, 그 이유를 이렇게 쭉더 많이 나열을 하고 있는 그러한 이제 책입니다. 장입니다. 인생의 여러 측면에서 이제 조사를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생의 이 가치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찾아보는 거죠. 그런데 이제 맨 앞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돌이켜 해 아래에서 이루어진 모든 학대를 깊이 살펴보았나니. 학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학대. 영어로는 이제 오퍼레이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프레스 한다는 거니까 뭔가 이렇게 짓눌리는, 뭐 짓누르는 뭐 그런 느낌이 나시죠?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라.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편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그러므로 내가 아직 살아있는 산 자들보다 이미 죽어 있는 죽은 자들을 더욱 칭송하였으니 참으로 아직 존재하지 않는 자, 곧해 아래에서 이루어진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그들 둘보다 낫도다. 이렇게 이제 진술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이제 이 굉장히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참 사로잡는 그런 이제 표현이 있다면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라는 표현입니다.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 어떤 형태로건 학대를 받아본 경험이 있는 사람에게는 이러한 표현이 정말 굉장히 크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학대를 안 받았다 하더라도 사실 우리가 간접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책을 통해서 또 매스컴을 통해서 주변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의 또 삶의 경험에서 이 받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듣게 될때 정상적인 사람의 심성이라면 그것에 대한 굉장한 그이 이제 애통함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느끼게 됩니다.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 가슴이 굉장히 먹먹한 그런 표현입니다. 학대는 폭력의 일종입니다. 바이올런스, 폭력. 이 폭력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이 인간을 그야말로 무자비하게, 처참하게 만드는 그러한 거예요. 인간을 파괴시키는 것이 이게 폭력입니다. 그야말로 그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시키는 그런 폭력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인간의 존엄성 얘기를 할때 저는 정말 참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사람의 존엄성, 인간의 존엄성을 얘기한다는 건 어불성설이거든요. 아니, 벌레나 사람이나 뭐 짐승이나 소나 말이나 개나 어차피 다 똑같은 존재라고 얘기를 해놓고, 그래놓고 인간의 존엄성을 얘기한다는 건 너무 웃기잖아요. 그렇죠? 인간의 존엄성을 얘기할 수 있는 오직 유일한 근거는 인간이 모든 짐승과 다르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받고 창조된 존재라는 데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그런 인간인데, 그러한 인간을 다른 인간이 학대하는 것입니다. 폭력을 사용해서 그 인간을 짓누르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굉장히 나쁜 것입니다. 굉장히 나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학대라는 것이 삶 속에서 발생하는 어떤 부조리함, 이런 것의 일종인데, 솔로몬은 이것으로 인해서 인생의 절망감을 느꼈다.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학대하는 자에게 권세가 있고 학대받는 자들을 위로할 자가 없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발견한 게 이건 거예요. 좀 학대당하는 자들을 구출할 자가 좀 있으면 좀 통쾌하게 좀 복수도 해주고 이러면 참 좋겠는데 세상에는 그런 일은 별로 없다는 거예요. 대부분 보면 학대하는 자가 권세가 대단해가지고 계속해서 학대하고 학대당하는 자는 꼼짝없이 학대를 당하면서 비참하게 그렇게 살다가 죽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망을 느끼는 거죠. 이런 거를 이제 관찰해 보면서. 모든 학대가 다 비참하고 슬프지만 아동학대만큼 참 가슴을 아프게 하는 것도 참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아이라는 것은 아이. 특히 이제 부모에게 아동학대를 당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시면 그 아이와 부모의 관계는 어떤 것입니까? 그 아이는 정말로 100%를 그 부모에게 의지하고 정말 아무런 힘이 없고 그리고 정말 사랑을 갈구하고 부모는 사랑해줘야 되는 책임이 있는 그런 관계가 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인데 그 자녀가 그 부모로부터 학대를 당하는 것입니다. 이건 정말 우리 영을 굉장히 괴롭게 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 매스컴에서 나올 때마다 정말 저도 굉장히 참 마음이 이렇게 정말 너무너무 불편해집니다. 어릴 때에 어떤 형태로든 이제 학대를 당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커서도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이런 얘기들을 이제 많이 합니다. 그리고 학대당한 경험이 있는 사람의 경우에 어떤 아이가 학대당하고 있는 모습을 금방 캐치한답니다.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잘 모르고 지나갈 만한 일인데 이 사람들은 자기의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어떤 모습을 딱 봤을 때 저건 학대당하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것을 굉장히 빨리 캐치한다 그래요. 그래서 이 어린 아이들에 대한 학대, 우리 이런 것이 없는 세상을 꿈꾸지만 사실 이 세상이 존속하는 한 이건 없어지지 않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거는 계속해서 존재해 왔던 것이고 앞으로도 더 심해질 것입니다. 이게 종식되는 때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온 땅을 고쳐주실 때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 아동학대만 있습니까? 노인학대도 있습니다. 노인학대도 정말 아동학대 못지않게 그렇게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배우자에 대한 학대, 연인에 대한 학대, 우리 이제 데이트 폭력 이런 말을 쓰죠. 이게 우리 사회에 비일비재합니다. 직장에서의 학대가 있습니다. 언어폭력, 성희롱, 부당한 업무배정, 성적, 정서적인 괴롭힘, 노동착취, 뭐 이런 형태로 직장에서 학대가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없나요? 학교에서는 폭력에 의해서 학생들이 학대를 당할 수 있습니다. 학생 간에 이 신체적 폭력이 있을 수 있고 정서적 괴롭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왕따라 그러고 일본에서는 이지메라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영어로는 이게 bullying입니다. 학생들 사이에서 이런 이 학대 또는 폭력만 있는 게 아니라 선생님으로부터 당하는 그러한 학생들의 이 어떤 학대도 있고 요즘은 또 이것이 또 거꾸로 돼가지고 선생님들이 또 학생들로부터 당하는 그런 어떤 폭력 또는 학대 이제 이런 것들도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공권력에 의한 학대도 있고 또 통치자에 의한 학대도 있습니다. 이런 학대하는 통치자 밑에서 사는 그런 백성은 정말 굉장히 참 불행하지요. 우리가 우리 민족의 반쪽이 지금 이제 그런 상황에 수십 년째 있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저는 이 폭력의 문제, 이 학대의 문제가 인간에게 있어서, 인생에게 있어서 굉장히 이게 중요하고 본질적인 문제라고 생각이 돼요. 제가 성경을 알고 나서부터, 성경을 이렇게 진지하게 공부하고 나서부터, 아, 이 폭력이라는 것, 아, 이것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구나. 아, 이것이 인간 죄성에, 아, 굉장히 근원에 있는 문제구나 하는 것들을 이제 제가 이렇게 창세기를 공부하면서, 아, 이제 제가 그런 것들을 좀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노아 시대 당시에 세상을 이제 전 세계를 이제 심판하시고자 하셨을 때 그 상황에서 여러분이 그 창세기 가서 그 묘사를 잘 보시면 땅에 폭력이 가득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에 폭력이 가득한 것을 보시고 그들을 심판하기로 이제 작정하신다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폭력이라는 것, 이것은 정말 하나님 보실 때 굉장히 심각한 그러한 근본적인 인간의 문제라는 거, 이걸 우리가 잘 생각하면서 혹시라도 만에 하나라도 저와 여러분이 어떤 형태로든 학대하는 자의 편에 서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모르는 중에 또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모르는 중에 나중에 보니까 내가 학대하는 자의 자리에 있었네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학대라는 것을 굉장히 미워하신다는 거, 이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시면서 절대로 이런 자리에는 서지 않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솔로몬은 세상에 이렇게 만연한 이 학대의 모습으로 인해서 인간이, 야, 이럴 바에는 차라리 인간이 태어나지 안 태어난 것이 오히려 더 행복하겠다. 이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솔로몬의 이 생각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도 사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야, 이렇게 정말 폭력과 학대가 난무한 세상에서 인간이 사느니 차라리 인간이 안 태어난 것이 더 좋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이제 악에 바쳐서 하는 얘기는, 야, 세상이 이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존재할 수 있냐 하는 것입니다. 그 공의롭다고 하고 사랑이 충만하다는 그 하나님이 이 세상에 존재하신다면 어떻게 이렇게 학대당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이렇게 넘쳐날 수가 있냐. 하나님은 없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 거죠. 사실 우리도 종종 답답할 때들이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 정말 하나님께서 이걸 그냥 순간순간 정말 번개를 내려서 그들을 좀 태워버리시고 이렇게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참 답답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시편 103편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학대받는 모든 자를 위하여 의와 심판을 집행하시는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실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우리 눈에는 이 학대받는 자들을 하나님이 참 돌보지도 않으시고 학대하는 자들을 심판하시지도 않은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주께서 학대받는 모든 자를 위하여 의와 심판을 집행하시는 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마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심판이, 의와 심판이 집행되는 것은 우리 눈에 굉장히 작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은 지금 그 일을 안 하시는 것은 아니고, 그런데 이제 이 본격적인 심판, 이 완전한 심판이 이루어지는 그 시기가 언제냐 할 때 그게 이제 사람들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맨 마지막에 몰아서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인간들 생각에는 이게 즉시 이루어져야 하나님다운 거다. 이렇게 나름대로 하나님을 규정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는 거냐면 내가 다 몰아서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네. 솔로몬도 이 하나님께서 이제 나중에 심판하시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12장에 가서 언급하긴 합니다. 12장 1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은밀한 일과 더불어 선한 일이든 악한 일이든 모든 일을 심판하시리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런 학대하는 자에 대한 심판을 포함해서 하나님 모든 것들을 다 심판하신다는 얘기를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참 우리 전도서 8장 11절 말씀대로 악한 일에 대한 판결이 속히 집행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의 아들들, 이 인간들이 마음이 악을 행하려고 그들 속에서 완전히 고정된다 하는 이 현상을 우리가 이제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어쨌든 분명히 심판하신다고 약속하셨고 그것은 마지막에 이루어진다. 이것은 뭐와 같다 그랬냐면 우리 주일 오전 말씀에서도 보고 있듯이 이게 왜 이렇게 마지막에 몰아서 하시냐면 인류 역사를 하나님이 뭐로 보시기 때문에 농사로 보시기 때문에 그래서 가라지와 알곡 곡식이 함께 자라도록 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수확 때에 가라지는 함께 모아서 불로 태우게 되는 그 일이 분명하게 이제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10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조금 있으면 사악한 자가 없어지리니 참으로 네가 그의 자리를 부지런히 살필지라도 그것이 없으리로다 그러셨습니다. 조금 있으면 사악한 자가 없어지리니 정말 눈 씻고 봐도 어디 갔지 눈 씻고 부지런히 그 자리를 살필지라도 찾을 수가 없게 되는 그 날이 이제 온다고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사실 우리 지체들 상황에서 보자면 저를 포함해서 우리 지체들 상황에서 보자면 누구를 학대하는 위치에 있기보다는 학대 당할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에 이렇게 이제 노출된 분들이 더 많으실 것 같아요. 우리는 뭐 우리가 뭐 백만장자들도 아니고 다 뭐 권력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평범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학대 당하는 쪽에 더 이제 서시기가 이제 가능성이 많은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보고 계시고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것, 우리가 그것을 믿으면서, 우리가 이제 이 땅을 살아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솔로몬의 이 시각, 그러니까 세상이 이렇기 때문에 참 태어나지 않는 게 더 좋았겠다라는 이 시각과 그리스도인의 시각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신약 그리스도인의 관점에서 보는 이 세상과 솔로몬이 바라보는 이 세상의 관점이 뭐가 있을까요? 뭐가 다를까요? 이것은 제가 이제 자주 말씀드리지만 누구를 기준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이제 확 달라지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지금 계속해서 누구 중심으로 세상을 본다 그랬죠? 나. 솔로몬은 나 속에 갇혀 있어요. 나 중심이에요. 나. 그러다 보니까 인간 중심이다 보니까 인간이 이런 상태라면 차라리 인간이 태어나지 않은 게 더 좋았겠다. 이제 이런 거지만. 우리는 뭘 믿는 사람들이냐면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과 인간을 하나님의 목적대로 창조하셨고 그 창조물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기를 원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렇다면은 우리로서는 이 인생이 살만하네 하지 못하네 이걸 따질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열심히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 관점은 굉장히 다른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어떤 극한 상황에 놓이게 되더라도 이 관점을 유지할 수 있다면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삶을 성실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현 세상이 끝이라고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에 거기에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우리가 움직일 수 없는 왕국을 받을진대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가 움직일 수 없는 왕국을 받을진대 은혜를 소유하자. 이 은혜를 힘입어 우리가 공경하는 마음과 하나님께 속한 두려움으로 받으실 만하게 하나님을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시키는 불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움직일 수 없는 그 왕국을 받게 될 사람들입니다.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물들로서 특별히 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창조물, 특별히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창조물들로서 그 어떠한 상황 속에 우리가 놓여 있다 할지라도 창조물, 피조물들의 그 본분을 지켜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 이것이 이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4장 4절을 보시면, 전도서 4장으로 돌아오셔서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모든 해산의 고통과 모든 옳은 일을 다시 깊이 살펴본 즉 이곳으로 인하여 사람이 자기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며 영을 괴롭게 하는 것이로다 그랬습니다. 여기는 무슨 얘기냐면 인간이 열심을 다해서 옳은 일을 행하는 것도 이게 다 헛되네 이 얘기인 것입니다. 왜 헛된가? 아니, 옳은 일을 열심히 했더니 시기를 받네 그런 것입니다. 열심히 옳은 일을 자기는 한다고 했는데 근데 사람들이 그것을 칭찬하지 못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게 옳은 일을 할 필요가 있냐 이제 이런 얘기죠. 당연히 이 주장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신약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우리가 잘 행하는 가운데 지치지 말지니 우리가 기진하지 아니하면 정하신 때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되 특히 믿음의 집안 사람들에게 할지니라. 그러니까 뭐 시기를 받아서 이게 가치가 없다.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될 수만 있으면, 할 수만 있다면, 기회만 있다면 선한 일들을 모든 사람들에게 하도록 명령받고 있는 사람들이고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그러한 선을 행하도록 또 명령받고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오케이. 자, 5절 보시면은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두 손을 함께 포개고 자기 살을 먹는도다. 한 손에 가득하고 평온한 것이 두 손에 가득하고 해산의 고통을 겪으며 영을 괴롭게 하는 것보다 더 나으니라 그랬습니다. 아마 그 5절 말씀이 언뜻 잘 이해가 안 가셨을 거예요. 이 구절은 두 손을 포개고 있다. 이 표현이 우리 잠언 6장에서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자자 하는 그 표현과 이제 비슷한 표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손을 모으고 좀 더 자자 이렇게 이게 똑같은 표현이에요. 영어로는 folding 한다는 거예요. 손을 folding 한다는 거. 그래서 포개는 거나 모으는 거나 지금 똑같은 표현인데 이것이 게으름에 대한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구절에서는 이제 게으름과 또 과도한 욕심 이것을 이제 대비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두 손에 가득하다 이건 이제 부요함에 대한 표현이죠. 그래서 어쨌든 게으른 것도 좋지 못하고 파멸에 이르고 과도한 욕심과 과도한 노동으로 인한 과도한 소유도 이게 영을 괴롭게 하기 때문에 좋지 못하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적당한 노동과 적당한 소유 가운데 평안함이 있다면 그게 좋은 거다. 이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오케이. 7절입니다. 그때 내가 돌이켜 해 아래에서 헛된 것을 보았노라. 한 사람이 홀로 있고 대신할 자가 없으니 참으로 그에게는 자식도 없고 형제도 없도다. 그럼에도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으며 또 그의 눈은 재물로도 만족하지 아니하고 또 그가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해 수고하며 내 혼에게서 좋은 것을 빼앗는가 하지도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며 참으로 쓰라린 해산의 고통이로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는 인간의 그 노동과 성공에 대한 그 무익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이 사람은 가족도 없고 자녀도 없고 형제도 없고 그래요. 그러니까 한 사람을 가정한 거겠죠, 솔로몬이. 근데 끝없이 일만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관계를 맺는 것도 없고 친밀한 연대도 없고 뭐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끝없이 일만 해요. 일의 목표도 없고 만족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의미하는 바는 인간의 어떤 그 끝없는 탐욕, 끝없는 어떤 그 노동, 이것을 이제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너무 많은 현대인들도 이런 모습이죠. 그래서 참 하나님 없는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때 이렇게 사는 게 정말 무슨 의미가 있나 그런 생각이 분명히 들 수가 있죠.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 다음 구절, 구절에서부터 보시면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자기들의 수고로 인하여 좋은 보상을 소유할 것이기 때문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한 사람이 자기 동료를 일으켜 세우려니와 홀로 있는 자는 넘어질 때에 화가 있으리니 그를 도와서 일으킬 자가 그에게 없도다.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그들이 따뜻하게 되거니와 사람이 홀로 있으면 어찌 따뜻하랴. 누가 그를 쳐서 이기면 두 사람이 그와 맞서리니 세 겹 줄은 빨리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래서 여기 삼겹살은 빨리 끊어지지 않는다는 유명한 구절이 여기 이제 나오는. 자, 그래서 솔로몬이 이제 계속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하다가 요 부분에서는 좀 긍정적인 얘기예요. 그래서 협력, 동반자, 이런 중요성, 협력이 주는 유익,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고독한 삶보다는 누군가와 함께하는 삶이 훨씬 이제 보람 있고 안정적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 홀로 있으면 따뜻하지 않다.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다. 이거 언제 많이 인용되는 구절이죠? 결혼식 때 많이 인용되는 구절입니다. 저는 사실 뭐 결혼 주례할 때 이제 이 구절을 많이 사용 안 하지만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시는 구절이에요, 이게. 근데 이 구절이 남녀 간에 이제 부부 사이의 관계만을 이제 한정해서 말씀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쨌든 요 말씀들은 세상 사람들에게도 그렇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렇고 다 같이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의 믿음 생활에서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믿음 생활에서도 이 말씀은 중요한 그러한 진리인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 10절인가요? 그들이 넘어지면 한 사람이 자기 동료를 일으켜 세우려니와 그랬잖아요. 우리 믿음 생활에서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홀로 있는 자는 넘어질 때 화가 있으리니 그를 도와서 일으킬 자가 그에게 없도다. 그게 우리가 혼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구원받은 것이 전부가 아니라 구원받은 건 반이에요, 반. 그 나머지 반은 함께 교회를 이루는 거거든요. 그런데 함께 모이면 말썽도 많고 문제도 많고 참 힘들어 이러면서 자기 혼자 있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또 그 자신에게도 결코 유익하지 못한 그런 일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 하다 보면은 우리가 쓰러질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때 혼자 있게 되면 마귀의 공격을 받고 무너지게 되면 혼자 있게 되면 도울 자가 이제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함께 있게 되면 우리가 중보기도 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실제적인 어떤 도움을 줄 수도 있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은 너무너무 큰 부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한 지역교회로 함께 모이고 한 몸을 이루고 또 서로 영향을 주고 영향을 받는 그러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 이것이 이제 굉장히 우리가 중요하다 하는 그러한 근거로서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구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13절 그 부분까지만 하죠. 가난해도 지혜로운 아이가 늙고 어리석어 더 이상 권고를 받으려 하지 아니하는 왕보다 나으니 그는 통치하려고 감옥에서 나오거니와 자기의 왕권을 가지고 태어난 자는 또한 가난하게 되는도다. 내가 그를 대신하여 일어설 둘째 아이와 더불어 해 아래에서 걷는 모든 산자들을 깊이 살펴본 즉 모든 백성의 끝이 없으며 심지어 그들 전에 있던 모든 자들의 끝도 없도다. 뒤에 오는 자들도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니 분명히 이것도 헛되며 영을 괴롭게 하는 것이로다. 사실 이런 구절들이 이제 100%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솔로몬이 무슨 의도로 이걸 이렇게 쓴 건지에 대해서 조금 의아한 부분들이 좀 분명히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읽다 보면 그런 게 좀 많이 나오는데, 그러나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래도 파악할 수 있는 내용들은 뭐냐면, 거기 윗부분에 보듯이 나이가 많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어리석어서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가난하지만 지혜로운 아이보다 못하다, 이제 요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좀 적용할 수 있냐면, 우리 주변에서 요즘 많이 회자되는 얘기 중에 무슨 수저 물고 태어났냐, 이제 이 얘기 하잖아요. 너 금수저야? 너 흙수저야? 다이아몬드 수저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왕의 아들로 태어나면 금수저죠. 그렇죠? 예. 네. 그런데, 여기는 보면은, 권력 있는 왕, 나이가 많고 권력 있는 왕, 이 사람은 분명히 금수저로 태어났지만, 그러나 어리석어서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가난하고 지혜로운 아이보다 못하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판단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어떤 수저를 물고 태어났느냐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그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행하느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지금 이 사회적 구조적인 어떤 그 장벽의 문제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절망하면서 자기가 물고 나온 그 수저, 그것을 극복할 수 없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서 절망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 거예요. 그거는 누구의 자식으로 태어나는지는 우리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결정해 주시는 대로 우리가 어떤 부모 밑에서 태어나게 되는 건데, 우리가 그것으로 인해서만 우리가 인생이 모든 것이 결정된다고 그렇게 단정짓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이 아닌 거죠. 그래서 그런 것에 관계없이 우리가 이 땅에서의 이 삶을 열심히 사는 것, 이제 그게 중요할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제 좀 이것과 관련해서 좀 적용해 볼 수 있는 것은, 육신적으로 어떤 수저를 물고 태어나는지보다 더 중요한 것은 두 번째 출생, 그 출생이 훨씬 중요하다. 근데 두 번째로 태어나는 사람은 100% 뭘 물고 태어나죠? 두 번째 출생을 하는 사람들은 100% 다이아몬드 수저를 물고 태어나는 겁니다. 우리 왕들의 왕, 주들의 주 되시는 영원한 통치자 되시는 그분의 자녀로서 태어나는 것이니까, 우리는 일단 사람이 두 번째 출생을 할 수만 있다면, 그것은 100% 다이아몬드 수저를 물고 태어나는 거다. 그런데 첫 번째 출생은 우리가 어떻게 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없어요. 그렇죠? 그거는 그냥 하나님이 정해주시는 대로 우리가 물고 태어나요. 그러나 두 번째 수저는 우리가 결정하는 거예요, 인간이. 그렇죠?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두 번째 수저, 물고 태어날 수저는 사람이 결정한다. 근데 이 좋은 걸 너무 많은 사람들이 안 하고 있습니다. 몰라서 안 하는 사람도 있고 듣고서도 선택을 안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변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야, 너 다이아몬드 수저 물고 태어나는 방법이 있는데 해볼래? 이렇게 적극적으로 우리가 권면하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잠깐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만약에 하나님을 배제한다면 이 땅에서의 이 삶은 이러저러한 이유로 인해서 너무 힘들고 너무 괴롭고 그래서 차라리 태어나지 않은 것이 더 좋고 참 허망하고 살만한 가치가 없는 그런 세상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기에 이 모든 것을 최종적으로 참 바로잡으시고 인간에게 가장 좋은 것을 영원히 주실 그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인간이 아무리 힘든 환경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살아갈 가치가 있고 우리 하나님을 섬길 이유가 있는 것을 저희가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 안에 스스로 격려하고 힘을 얻는 가운데 믿음의 그 터가 단단히 이렇게 다져질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향한 어떤 신뢰가 더욱더 넓어져 갈 수 있도록 확장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